주님의 가르치심에 질문이 당사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이 다 놀랄 정도의 그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점점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첫 부분의 말씀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당파의 경쟁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날도 당파심은 많은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어둠의 역할을 하는 죄악의 한 부분으로 주로 자신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이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심을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더니 오늘 그 34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분명히 들었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순종하면 복인데 언제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성경은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 자긍심과 자신들이 이런 교만한 위상이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으리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본 이들은 또 다른 개교를 꾸미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건설적인 모임은 성경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죄를 짓는 모임, 악을 도모하는 모임, 하나님의 진리를 악용하는 자세는 사실 두려워해야 할 죄악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자인 율법사를 선발해서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의 율법사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예언들을 풀어 가르치는 당시의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었지만 바로 성경의 기록자인 하나님께는 역시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음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쓰게 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알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한 613개의 계명을 계속해서 전수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248개 조항은 이것을 하라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항목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변론이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구약 성경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를 두 군데만 들면 이렇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이사야서 33장 15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율법과 어떤 관계인가? 또 율법 속에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걸 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이 말씀대로 내 자식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논지들을 상당히 많이 토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귀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서 저 자신도 염려가 되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약화시킬까봐 또는 왜곡시킬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명 중에 어느 게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상당히 그 재미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뭐냐, 큰 계명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모든 것의 답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각자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35절에서 36절인데요. 이들은 여전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여기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런 사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이 율법사가요. 율법의 뜻과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공부도 한 바 없는 무식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와 함께 그러면서도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기를 누리고 계신 예수님을 이런 기회에 완전히 군중 앞에서 콧대를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무리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나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았어야 할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될 수 없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당사자인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읽거나 또는 연구해도 허공의 메아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다고 하는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경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듣거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전하는 저를 통한 말씀을 저건 앞에서 이종배가 예배 시간이니까 한마디 전하는 거려니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이종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도록 누리는 그런 삶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읽게 되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삶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 헬라의 귀부인,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 좀 그 사회의 상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감격하며 받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같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믿음의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이런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르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합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범죄, 그것은 그때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건을 이익의 제대로 삼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르기를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것을 봅니다. 온 세상에 성령께서 충만히 와 계셔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경험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진리로 듣고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복된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37절 38절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 대상의 계명, 앞에 계명을 완전히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물론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소위 말하는 쉐마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원문이나 인용문의 중요한 주안점이 뭡니까? 다하고 다하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건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의 품 안으로 말이죠. 특히 여기에서 세 가지 다할 것들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나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다하고 해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조리 가지고 주님께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내 나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좋은 것 역시 주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한 거죠. 부분적으로 이 부분들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의 중심부인 감정과 생각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정 없이 냉랭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수라 그럽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사랑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인하여 가슴 에임에 우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주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눈물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부활과 승천, 성령의 오심이 나의 희열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감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뜨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히랍으로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 그 자체죠. 생명의 호흡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의지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최고의 도성 거기서 왕이 먹는 진미를 같이 먹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당대에 위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정말 그럴 테면 너희들이 나온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섬길 것,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뿐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공간 복음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여기에다가 힘을 다하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하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자, 여기 힘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 권세,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래 인용한 신명기서에서는 힘이라고 하고 있죠. 뜻이라는 말보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능력,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능력, 이게 디나메오스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서에서부터 능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순서적으로도 첫째 되는 기초요. 또 크기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와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중간스럽게 적당히 드리는 것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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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흡족해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85장 1절 찬양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날 무엇 주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39절 40절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실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바로 인간을 대하는 계명의 부분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살벌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 말씀은 이미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바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신 바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경외는 당연히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이 계명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쉬운 그런 비유이면서도 행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바로 옆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여기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비로소 아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10계명의 대인관계의 항목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지만은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주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 그랬다고요. 이거 율법이요 선자라고 할 때 여기서 내용은 뭡니까? 바로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자세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크레만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니까 매달다 또는 달려있다, 걸어놓다, 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여기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때 여기 매달하는 말이 꼭 같은 말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읽게 되는데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여기에 보면 율법과 선자들은 이 두 계명에 어떻게 있다? 달려있다, 매여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바로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씀 속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을 함축한다면 바로 이 두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 답변에 대한 반응도 다른 공간복음에서 좀 더 첨가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안토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마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인 12장 32절에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서기관이 아, 그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을 하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는 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8절 29절로 보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요. 뭡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거기에 연결됩니다. 특징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 물었던 사람이 한 말씀이고 그래 너가 잘 알고 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물음에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복잡한 율법의 행동 강령과 십계명을 단 두 개로 정리하고 있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더 함축한다면 한 단어의 계명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함축해 주신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신구약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